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큽니다. 아멘. 오늘부터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성령에 관한 주제로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는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 수요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었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의 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탐험가 봅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오기 위해 이 새를 새장에 가두고는 배를 타고는 그 망망대해를 쭉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새장에 가둔 새 중에서 한 마리가 유독 이 새장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싫으니까 계속해서 새장을 발톱으로 긁고 머리로 새장을 막 찢고 막 시끄럽게 울면서 너무너무나 이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새 주인은 너무 시끄러운 나머지 그 새를 꺼내가지고 그냥 바다 위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 밖을 나온 새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날아서 하늘로 향에 날아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 배를 떠나갔던 그 새가 다시 이 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가 얼마나 지쳤는지 갑판 위에 털썩 떨어져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날아올랐지만 이곳은 육지가 아니죠. 바다 한복판 위였기 때문에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새는 결국에는 다시 배를 찾아오게 되었고 배에 쓰러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새 주인인 봅은 쓰러진 새를 다시 새장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새는 새장을 감옥이라고 여겼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새장은 감옥이 아니라 안식처였고 새장은 새들에게 구원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 유명 목사님의 설교집인 주도적 신앙의 본질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유를 누리고 있던 새를 인간의 손에 새를 인간이 직접 잡아서 그 자유를 빼앗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유와 연관짓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유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에 관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 한 그룹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마음껏 시간을 주면서 놀라고 이제 자유 시간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서는 이제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하지만 둥그렇게 띄엄띄엄 서서 경계선을 이루고는 그 안에 아이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마음껏 자유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이 실험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그룹에서 아이들이 더 잘 놀 것인가, 이것을 실험하는 것이었었는데 여러분 어떤 그룹에서 아이들이 더 잘 놀았을 것 같습니까? 네,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네, 두 번째 그룹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놀았습니다. 의외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첫 번째 그룹에서는 막상 아이들을 풀어놓았더니만 아이들이 의외로 놀지를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조금 부모와 교사들이 약간의 울타리를 두고 이 안에서 놀게 한 아이들은 오히려 이 안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훨씬 더 활달하게 잘 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한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실상 무한정한 자유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죠.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인데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한정하게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충만한 상태로 안식일을 맞이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게 됩니다. 그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은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일어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문이 이사야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말씀들을 쭉 읽어가는데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읽을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이 자기 앞으로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것과 같이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회중들에게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왔고 내 사명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장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실질적인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앞을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해주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눌린 자들이라고 하죠. 이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깨어진 자들, 상한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눌린 자들이라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 또한 이 육신적으로 육신이 깨어져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몸이 눌리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없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떠한 억울함도 없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 자유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이 될 때에만 비로소 참된 자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주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효린의 민박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이 연예인인 이효린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여기에 머물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이 잘생긴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이랑 같이 뒤섞이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얘기하고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왠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대리만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의 이 풍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제주도에서 먹는 음식들, 그 제주도의 풍광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레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프로그램이 주일 저녁에 방송이 되는데 이제 또 이 시간에 같은 시간대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미운 우리 새끼. 네, 이 미우새라고 그러죠. 이 프로그램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시간대 경합을 하는데 최근에 이 효린의 민박이 미우새를 이제 앞질렀다고 해요. 이 시청률에서. 그 사람들이 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아할까 하는 것이죠. 많은 문화평론가들은 사람들이 그만큼 경쟁 사회에서 지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쉼을 얻고 또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시간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게끔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이효리라는 스타가 경쟁이 치열한 이 연예인 사회에서 살아남았던 시대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연예인이 화려한 연예계를 뛰쳐나와서 평범하게 생긴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제주도로 이사를 와가지고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어떤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들, 인생에 대한 진지한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던지니까 사람들이 이 부부의 삶에 많이 공감하고 이 부부의 삶을 이제 동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인가 멀리 떠나서 여행을 하고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이 민박집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일상의 삶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외부로 잠시 나와서 쉼과 자유를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또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쉼과 자유가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자유가 아닌 영원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구속이 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는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자유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다면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고 진리의 노예가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족식 이야기는 우리가 주로 섬김에 관한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세족식은 섬김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족식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유월절로 제정하고 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 쭉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그날 저녁에 다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는 그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른 말씀들,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식사 도중에 갑자기 겉옷을 벗고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을 씻긴다, 발을 씻기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날이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샌들을 신고 다니고요, 또 날이 건조하니까 흙먼지가 많이 일어서 사람들의 발이 항상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발을 꼭 씻고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물을 갖다 주면서 발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 중에서,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라도 누군가 예수님 우리가 식사 전에 좀 발이라도 씻고 식사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많았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 이러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또 예수님에게 직접 와가지고 청탁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들 양옆에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와서 청탁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발 씻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자존심을 굽히면서 먼저 나서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겸손과 섬김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 누가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하나도 없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종들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종의 마음으로 여기를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너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잘났다고 너희 하나 그거 숙이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주님의 종들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다면 이곳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신분의 귀천이 없고 직업의 귀천도 없고 그러니 나의 체면, 나의 신분,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다음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뒹굴며 사셨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고, 비교함이 사라지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다 사라진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신빌린 목사님께서 이 수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며 다큐멘터리 팔복에 이제 나왔던 최춘선 할아버지에 관해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지만은 원어적인 성경으로 보면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 즉시로 지금 바로 자유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이 될 때, 지금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 하셨으니 주님의 죽으심을 되새기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뒤덮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